세상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지요. 헤아릴 수 없는 생물들이 이 땅에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만큼 많은 생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 중에는 이 동물, 식물, 많은 이 모든 생물들 중에는 비슷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종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판이하게 다른 극과 극으로 다른 그런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꿀벌과 독사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우리 꿀벌들은 뭘 만들지요? 이슬을 먹고 뭘 만들까요? 꿀을 만듭니다. 그러나 독사는 그 이슬을 먹고 뭘 만들까요? 독을 만듭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린 똑같은 이슬을 먹고 한 생물은 꿀을 만들고 한 생물은 독을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오늘 꿀을 만들어내는 존재와 같은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물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해낸 생물인데 한 생물은 꿀을 만들어서 사람과 많은 생물들이 먹고 건강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독사는 자기에게 조금만 힘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와서 탁하니 물어가지고 코끼리같이 큰 짐승까지도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침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사역을 바라보고 또 그 외에 그 당시에 살아갔던 그 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바로 이래 꿀벌과 독사의 삶처럼 판이하게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의 탄생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예언해줬습니다. 우리가 또 알다시피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서 회개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의 역사를 잘 감당했던 것이죠. 생명의 꿀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 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 스스로가 자인하면서 뽐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는 뭐하는 존재들입니까? 살리는 존재입니까? 죽이는 존재입니까? 죽이는 존재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서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을 죽게끔 만드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만드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과연 오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생명의 꿀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지 아니면 독을 퍼뜨리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엇을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불러주거나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가치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입술로만 하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명의 꿀을 나눠주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꿀을 나눠주는 생명의 꿀을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줘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생명의 꿀, 생명의 양식,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참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맺을 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열매 신학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삶이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살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삶을 통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걸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 삶의 조건이 뭐였다고요? 육신의 성결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잇는 삶을 살 수 있다 했는데요. 그 쉬운 예로 무엇을 주었죠? 어떤 조건을 줬죠? 소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환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다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과단성 있게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보다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희생은 감수해야 됩니다. 아픔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그 정말 싫어합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해야죠. 안 그러면 토해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성결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된다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뜨겁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성결을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삶에 대하여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압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그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미련이 남아서 때로는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 그것도 주무실 방이 나으실 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세울 자존심이 무엇이며 미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말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변화받았어. 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부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보이는 것, 그 결단이 보이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고치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을 바꾸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누구도 바꾸지 못할 것 같더니 바꾸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더불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를 삼으사 축복을 재생산해 주신다라는 그런 기도의 고백을 했는데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듯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라에 신세지고 살고, 언제까지 누군가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세지고 살 것입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요, 동시에 사람들에게 신세도 지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러나 그것을 다 갚았습니다. 오히려 더 갚아줬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주어라. 네가 가져온 것보다 더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그런 자,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요, 꿀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을 잊게 하는, 복을 잊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현재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하고, 또 앞으로도 내가 죄짓지 않고 살 것을 주님 앞에 맹세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사해져서 나는 이제 이후로 거듭나,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고통도 죽음도 원망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거듭나고 사람들을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이 멋있는 삶, 이 침례 요한의 삶, 이 나시린의 삶, 이 꿀벌과 같은 삶, 이런 생명의 삶을 나눠주는 삶,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더불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멋있고 기대되고 소망되는 삶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대굴대굴 구르는 걸 보는 것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을 얻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소망을 얻었다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며 기쁩니까? 내 죄를 회개하였을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나타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맛 납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 요즘 바빠요. 밤마다 잠을 자는데 요새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신방 가면 요새 집사님들이 자꾸 제 꿈 꿨대요. 어떤 분은 저희 가족과 함께 놀러 갔대요, 꿈에서. 어떤 분은 저희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또 체험했대요. 꿈의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꿈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셔서 꿈속에서조차 목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입니다. 정말 지난 한 2주간 동안 말이죠, 세 번이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피곤했는지. 좋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꿈을 꾸셨겠죠.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좋게 여기라고 꿈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 꿈을 꾸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은 어디에서도 보기 싫어요? 꿈에서조차 보기 싫어 이러잖아요. 그래도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아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꿈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꿈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살만한 용기를 공급해주고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 버리고 싶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괜히 힘이 나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는 삶. 침례요한을 보고 사람들이요,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고민고민하다가 침례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 앞, 이 침례요한 앞에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가 주는 침례를 받고 큰 감동들을 받았어요. 오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치는 말마다,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 여기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난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꿈에서조차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을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과 이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이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 커다란 인생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면, 회개의 기쁨을 안다면, 용서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첫 번째로 다른 분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용서하라고요? 누구를 용서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의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용서의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몇몇 일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누구에게 속지 않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괴계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하는 것은 사단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래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해야 할 일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침례요한의 말 가운데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용서받았으면 너도 용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주기도문 가운데는 어떤 얘기가 있죠?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그 누군가를 용서함이 더불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회개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전제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은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더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에게 사슬적으로 매여져 있으면 그 인생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참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누군가를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감사절입니다만,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감사하는 자, 바로 그게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가 생명의 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은요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꿍하게 지고 마음이 어두우면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뭐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자기 탓인 줄 알고 가슴을 치고 자학을 했던 베드로 앞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데 베드로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이 나타나도 끌어안지도 못하고 주님 살아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 못하고 입을 쭉 내밀고 주님을 본듯만 듯 슬슬 피하기만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기쁘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혹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거는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났어.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이 괜찮대요. 내려놓으세요, 그 상처. 그 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다 지신대요. 남을 용서한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사람을 살리는 꿀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야, 내가 감사 하다가도 내일이면 이 감사 끊어지고 원망으로 바뀔 텐데 뭐하러 감사해? 이런 어떤 아주 영리한 분들이 있어요. 합리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원망할지언정 오늘 감사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인생에 한 번도 감사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에휴, 나는 원래 약해서, 나는 원래 믿음이 없어서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다 내일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감사도 안 할래. 기도도 안 할래. 아니, 그때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 감사하면은요, 감사를 낳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적금에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다 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 기억하시고 그 감사함에 주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감사했으면, 아, 내가 어제 한번 감사했지, 오늘은 두 번 감사하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감사했으면 저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벌어지지 않아서, 안 벌어져서 원망하고 싶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을 틀어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감사를 누구도 고발하거나 송사하지 않는답니다. 비방하지 않는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감사치 않은 사람 하나님하고 이만큼 멀어진 삶을 사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의 위치로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지 맞는 감사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도는요, 누가 기도야, 기도야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기 싫을 때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 못할 때 많고, 기도 하기 싫을 때 많지 않아요? 기도 안 나올 때 더 많죠? 기도 한 5분 했는데, 세상 한 바퀴 다 돌은 기도를 했는데 5분 했어. 어떻게 한디야? 아이고. 그래도 스스로 붙잡는 자. 스스로 분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지! 눈 감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분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 맨날 기도하래. 그거보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기도해야지. 무릎 꿇으세요. 운전대 잡으면 기도하세요. 샤터문 올릴 때, 여러분 사업체 샤터문 올릴 때 기도하세요. 첫 손님 만나서 물 한 잔 갖다 드릴 때 기도하세요. 굿모닝 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스스로 분발하여 기도하세요. 기도의 수를 무조건 늘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서 귀에 쟁쟁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무당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멈춰라. 뛰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학자의 귀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학자의 혀같이 말씀하게 하소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가 막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어떻게 주체할지를 모르겠어요. 전 지금. 하나님 여러분 참 사랑하시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담대하게 기도할 때마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잊고 뭐에 든다? 시험 든다. 회개하고 나서 주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됐는데 그분을 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끼쳐주신 분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데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멈출 수 있겠어요? 회개 따로 기도 따로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면요, 주님을 날마다 찾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좋은 분인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눈만 뜨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요? 예, 오죽했으면 꿈에서 봤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밤새 기도했어요. 형님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한 형제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뼈가 뽑아져 나가는 고통을 감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그 마음이 변하여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원수가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기도하면 원수가 누구로 변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변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원수와 같은 일만 저질릴 것 같은데 기도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야곱이 밤새 기도했더니. 야곱이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형을 또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위하여 밤새 기도했더니 뼈가 빠져나가는 기도를 했더니 원수가 하나님으로 변했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모든 문제가 이렇게 오히려 여러분의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입학시킬 때에 성경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꾹 하고 뭘 찍어주죠? 꿀을 찍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핥아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처럼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꿀처럼 얘기를 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체험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 전에 세상 말이 꿀처럼 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꿀처럼 답니다. 원망과 불평과 욕하는 것이 아주 입에서 술술 넘어가는 술과 같다라고 자문에 나와 있지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욕하는 것이 입으로 술술 넘어가는 그런 술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는 꿀처럼 다는 역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한눈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었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죽었지만 그 눈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안 보이던 눈이 확 하고 보이더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죽음과 여러분의 문제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다가 분이 풀립니다. 성경을 보다 불만이 감사로 바뀝니다. 성경을 보다가 치료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다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다 기쁨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다가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용서하시고 나와 내 이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독사의 자식의 틀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생명의 꿀을 나눠주는 그런 꿀벌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헌신하여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않고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며 전파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